사무엘하 12장 24절과 25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그리고 또 다음번 두 번에 걸쳐서 24절 이후에 본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내용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뒤늦었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이를 치셨고 그래서 심히 앓다가 일주일 만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또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제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이 지금 읽은 24절과 25절, 두 번째 사건이 뒤에 나오게 된 26절 이후의 내용들입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은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24절, 25절 굉장히 간단하게는 되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회복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일반적인 경험치로 두고 이야기를 하자면, 다윗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심판을 받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냥 비참하게 살았다. 그 슬픔을 끌어안고 살았다. 뭐 그냥 한탄해 하면서 살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나, 심판이 어떻게 더 격렬하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심판이 심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있게끔 회복의 은혜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참 중요한 거죠. 결국 그냥 내용만 쭉 연달아 보자면 심판, 그 이후에 회복이 주어지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다윗의 인생을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광야 도피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블레셋으로 도망갔죠. 그때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참 자기 부인들도 다 포로로 끌려가고 자기와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의 가족들도 다 아말렉에게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때에도 그런 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어찌 보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사람이고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해 되고 하나님께 다시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어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자, 본문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24절, 25절에 보면 두 부류의 등장인물이 나와요. 첫 번째는 다윗, 두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가 나오는데 24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기 보면 다윗이 아내를 위로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밧세바를 위로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아이가 자기 때문에 죽었으니까 그 아이를 향한 미안한 마음 또 애통해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었죠. 근데 뭐 다윗에게 그런 모습이 충분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도 다행히 자기 아내인 이 밧세바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동침을 하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부부생활을 했다는 뜻입니다. 어찌 보면 뭐 그런 게 있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얻은 여자이고 또 죄 때문에 아이도 죽고 했으니까 다시는 내가 이 여자는 쳐다도 안 보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어줍니다. 이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건 아마 다윗이 지어준 것 같습니다. 뭐 이 밧세바가 지었을 수도 있고 따르게 해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여튼 아이를 낳고 이름을 짓는 여기까지가 이제 다윗이 한 행동이에요. 이 행동만 놓고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이전에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던 것과 비슷하죠. 밧세바를 찾아가고 데리고 오고 동침하고 아들을 낳고 겉모습만 놓고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앞부분에서는 죄를 지은 것이고 지금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여하튼 합당하게 합법적으로 결혼을 하고 부인을 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모습이 아닌 거죠. 어떻게든 가정을 잘 꾸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다윗이 행동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하셨던 행동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24절 맨 끝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를 사랑하사라고 했을 때 제가 이 부분을 붙잡고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그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게 이제 막 태어난 솔로몬을 사랑하셨다는 뜻일까? 아니면 다윗을 사랑하셨다는 뜻일까? 혹은 두 가지 다일까? 사실 문장만 놓고 보면 갓 태어난 솔로몬을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그를 사랑했다 이렇게 쓰는 것을 통해서 얼핏 다윗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중첩적인 의미를 두고 기록한 게 아닌가 싶어요. 여튼 중요한 건 솔로몬이 대상이 되었건 다윗이 대상이 되었건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어떻게든 회복해 하시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이거 다윗을 책망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책망하실 때도 나단을 보내시고 그리고 위로하실 때도 나단을 보내시고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조금 마음이 갑니다. 마음이 좀 더 쓰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다윗이라고 생각해보자고요. 나단이 찾아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다시 마음이 어땠을까요? 덜컥 내려앉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지난번에도 죄를 지었는데 자기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다 덮였다 생각했는데 나단이 찾아와서 당신 이런 죄를 짓지 않았느냐 하고 그렇게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꾸짖었죠. 그리고 심판 선포했고 실제로 아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아이가 죽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랬는데 나단이 또 찾아왔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어땠을까? 막 무조건 반갑기만 하고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또 나단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것도 참 애꿎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 입장에서도 이게 그래서 마음이 쓰이는, 마음이 좀 가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목회자가 성도들을 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거는 저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때로는 꾸지람하는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또 이제 목회자를 가면 또 다시 누군가를 만나러 가면 성도가 항상 기쁘고 반가운 마음으로만 이렇게 만나는 그게 아닌 경우들도 있거든요. 어제 다른 목사님이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를 옮기거나 또 출석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예 전화를 안 받는 집사도 있다. 목사님이 할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어차피 껄끄러운 얘기를 할 거니까 전화를 받지도 않는 집사가 있어서 마음에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하고 집사까지 됐는데 무슨 얘기를 하더니 여하튼 목사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으니까 참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튼 하나님이 나단을 또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솔로몬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새로운 이름이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이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설명을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름을 주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물론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름을 주신 것도 맞고요. 이 이름 자체의 뜻이 야훼께서 사랑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주었다는 걸 보면 중요한 건 역시 하나님께서 따로 이름을 주었다는 게 매우 중요하죠. 따로 이름을 주었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굳이 이렇게 따로 이름을 안 주셨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이름 뜻도 매우 좋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므낫세를 낳고 나서 이름을 내가 이제는 과거에 있었던 모든 어려움들을 잊어버리겠다 해서 아이 이름을 망각이라고 지었어요. 잊어버리겠다. 이름 별로 안 좋죠. 아이를 짓고서 얼마나 내가 이렇게 힘들었던 거 아이 낳았으니까 이제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지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름 뜻이 좋아요. 야훼께서 사랑하셨다 이렇게 지었으니까 이름도 또 참 좋죠.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익숙하죠. 그러나 간단한 질문을 잘 던져봐야 됩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과 여디디아라는 이름 중에 무엇이 더 좋은 이름일까요? 당연히 여디디아가 좋은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솔로몬을 호칭을 할 때에 조금 더 긍정적인 면에서 좋게 호칭하려면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나쁜 면을 부각시켜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기도 해요. 이 두 가지 이름은 좀 차별된 이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 창세기를 보면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잖아요. 어떤 이름이 좋은 이름인가요? 야곱이라는 이름보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더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죠. 그러니까 언제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의미를 담아서 새로 이름을 주시면 그 이름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익숙하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다. 여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해 주신 거예요. 자, 이제 본문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좀 더 특징적인 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일단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회복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모든 점에서 앞에 있었던 심판과 지금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부분과 정반대의 전혀 다른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요. 앞부분에서는 새로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새로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똑같은 아이인데 부모가 똑같은데 아빠는 다윗 엄마는 바세바 똑같은데 똑같이 아이를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르게 행동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앞에서는 하나님이 치셔서 아이가 심히 알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앞에서는 아이가 죽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 아이가 이제 나중에 커서 왕이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아이를 죽게 하겠다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아들이 너의 왕위를 이어받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들을 놓고 보면 좀 대조적인 이런 양상들이 쭉 나와요. 뿐만 아니라 앞부분에서는 이 아이가 앓게 되었을 때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죠.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됐습니다. 반면 지금은 다윗이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와 지금 회복해 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전혀 양상이 다르게 정반대로 대조적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사건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특징을 제가 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뭐 너무나 본문이 자명하고 짧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시행하셨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주셨던 복을 주시겠다고 했던 약속이 다 취소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도 동시에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사무엘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다윗에게 주셨어요. 너에게서 아들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 아들들이 왕위를 이어받게 될 것이다. 너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받고 난 이후에도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범죄에 대해서 심판을 시행하셨지만 이전에 주셨던 복에 대한 약속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받았던 복에 대한 약속이 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심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복에 대한 약속도 다 취소시켜버리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고 우리가 심판받을 때 허물이 있을 때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셨던 약속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꼭 생각했으면 좋겠는 점은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위로로 주셨던 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주어진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성경을 보면 다윗은 연대기가 나옵니다. 30살의 왕이 되었고요. 37세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40년간 통치하다가 70세에 죽습니다. 그럼 다윗이 70세에 죽을 때에 뒤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몇 살의 왕이 되었고 몇 살에 죽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솔로몬이 40년 동안 통치했다는 기록 한 가지만 남아있어요. 또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왕이 될 때의 젊은 시절이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솔로몬이 다윗이 40세쯤 되었을 때 낳았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다윗이 50세쯤 되었을 때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솔로몬이 20살쯤 왕이 됐다면 다윗이 50살쯤에 애를 낳았어야 다윗이 70살에 죽을 거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이 바세바와 이 사건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40세에서 50세 사이쯤에 중년쯤 되었을 때 이제 벌어진 사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밧세바가 나왔던 아이가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 어느 정도 있다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허락하셨는가 잘 모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는 붙어 있으니까 곧장 이 사건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3년, 어떤 분들은 5년, 길게 보는 분들은 15년 정도 이후에 이 사건이 있었다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려간 요지는 뭐냐면 심판을 받았어요. 어려운 상황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해 주시는데 그 일이 곧장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회복해 되는 은혜를 베푸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여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거나 좋지 못한 상황을 만나도 조금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소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할 때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귀한 은혜와 회복을 누리게 되었을까? 이 부분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는 이유가 없어요. 무엇을 근거로 회복을 이렇게 주셨을까요? 사실 다윗이 죄를 짓고 심판받은 다음에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 은혜를 받기까지 이 중간 사이에 은혜를 받을 만한 귀한 어떤 행동을 했다.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어요. 우리가 만약 굳이 이유를 찾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비록 다윗이 기도했던 게 응답받지는 못했지만 아이를 살려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아이를 살려주는 그것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지금처럼 회복해 하는 은혜를 허락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그렇게 보자면 다윗이 기도했던 것이 완전히 응답을 다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러나 설령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이걸 보면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게 본질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뭔가 이런 회복의 은혜를 받을 만한 특별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다윗을 사랑해 주신 겁니다. 다윗을 위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거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고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결국 본질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은 상황에서도 회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쭉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죄짓고 형벌받은 다윗에게도 은혜 베푸셔서 회복해 하셨던 이 모습이 이 나라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각각의 성도들의 가정과 개인에게도 풍성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사랑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다윗이 형벌받은 이후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흡족한 은혜를 누리고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야 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를 잃었지만 나의 죄악 때문에 심판받아 아이가 죽임당해야 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아이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윗을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과 개인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도 주께서 이와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혹여 부족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 꾸지람 들어도 다시 한번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